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절도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에 훔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그 어느 해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연계 해커들이 최소 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는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김숙희와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알의 이름으로 수행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보고서는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일 러시아 세관 기록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8만 4천 개가 넘는 세관 기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위 기업은 항법 장비와 전파 방해 장비, 전투기 부품 등을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방위 기업에 수출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상업과 군사용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또 러시아의 컴퓨터 칩과 부품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4월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칩의 규모는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신문은 또 러시아가 중국 외에도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에서 여전히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대상인 품목들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를 통해 흘러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신문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를 보장하고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잠재력은 계속해서 향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 품목의 수출과 거래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일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진 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이 메블루트 카브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먼저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과 카브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미국과 파트너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초기 대응 지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와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터키와의 협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외교수장이 통화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며 터키가 필요로 하는 것 중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전화를 받고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6일 터키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자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6일 새벽 터키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는 규모 7.8의 지진으로 최소 5천 명 이상이 숨지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내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고 추운 겨울 날씨 속 눈과 비가 내리면서 구조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사건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중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미중 관계가 약화되느냐 아니면 강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현실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도려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풍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상공에 정찰 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준비 움직임을 늘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18대 의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하원 한반도 관련 상임위 요직에 대북 강경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중국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중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최근 계속되는 중국의 정찰활동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I can't speak to specific surveillance operations that the Chinese might or may not be conducting.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정찰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고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을 미한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 감시작전에 대해 말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남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이 미국 상공에 정찰풍선을 띄운 것이 미중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learly, this incident hasn't helped that process. It just wasn't the appropriate thing for.
커비 조정관은 이번 정찰풍선 사건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에 대한 터무니없는 침범에 비춰볼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적절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중 양국 관계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중국에 대해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미국의 기존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과 미래 방문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풍선 격추에 항의하며 추가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과 명령은 우리 조국과 주권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행사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s authority and his orders 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이어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일종의 갈등으로 비화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비행과 항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띄운 풍선이 프로펠러와 방향타를 장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풍선은 속도를 늦추고 회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true that this balloon had the ability to maneuver itself to speed up.
그러면서 우리는 민감한 군사 현장 위에서 풍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 능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미국 상공에 띄워보낸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want to make very clear is that look what China did was unacceptable. We protected civilians.
장피에르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한 격추 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했고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단호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접근 방식을 그동안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겠다고 했던 말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몫이며 향후 미중 관계 개선 여부는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무부는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열병식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찰풍선을 미국 본토로 날린 중국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열병식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연습에 관한 질문에 그러한 연습은 우리가 항상 지켜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se are always exercises that we watch. I think it is almost certain.
그러면서 거의 확실히 이것들이 북한의 물질적인 가치를 주기보다 메시지와 선전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물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비니는 그보다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의 동맹 파트너 관계에 투자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간 회동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ut more so, we are investing in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in the region and
특히 미한 외교장관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제기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 기회를 가졌다며 그 도전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일본 동맹의 안보에 철통 같은 기반을 두고 전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3국, 즉 우리의 동맹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전반에 걸쳐 3국 협력을 심화하고 진전시키려고 시도해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미국 본토 상공으로 정찰 풍선을 날린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We had an opportunity. We had what would have been a valuable opportunity to engage in that face-to-face diplomacy. It was to have been
특히 이번 사태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에겐 대면 외교에 관여할 기회가 있었고 이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외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그러한 기회를 훼손한 책임은 미국에 있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관여한 중국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양자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책임 있고 실질적이며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가 일본과 같은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답 대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있어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는 우리가 촉진하는 파트너와 동맹 체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hallenges that are posed by the PRC,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are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인 2021년부터 그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직면한 광범위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집합점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과 관련해 우려는 물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I think you have heard a number of countries express their own concern, even outrage over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내 동맹과 더불어 전 세계와 유럽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의 동맹, 파트너를 옆에 뒀다는 건 행운이라며 강대국 간 경쟁이든 초국가적인 문제이든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맞서기 위해 이들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를 경색시킨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과 관련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6일 중국 정찰풍선 사건으로 더 악화한 미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는 BOA 질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침략과 주장에 맞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한국의 영공과 영토 보전 등 한국의 주권에도 계속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일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정찰풍선을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지난 5일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당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한다며 맞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업의 이름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관계가 냉각될수록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원칙을 옹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하는 때라며 특히 일본, 호주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like Tokyo and Australia, South Korea is still unwilling to identify Beijing as the perpetrator of these Chinese transgressions.
한국은 여전히 일본, 호주와 달리 중국을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주권 침략 등의 가해자로 지목하기를 꺼린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같은 달 발표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달리 중국 관련 언급은 단 한 차례 있었으며 이마저도 긍정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강화라는 문구가 첨부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인태 전략에서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클링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주권 침략 등으로 한국 내 반중 여론이 높아진 점을 지적하며 한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re would be very strong South Korean public support for a tougher policy on China.
그린더 연구원이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걱정은 오히려 한중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늘리는 한국 기업들의 추세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미국 평화재단 수석연구원도 한국이 이번 사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콜벨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정찰풍선이 당장 한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중국의 정찰풍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 한국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여파로 한국이 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상기시키며 무기한 연기된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으로 중국의 대북 협력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y can put pressure on the North Koreans. The real question is will they? But with all the complicated situation Beijing
와일드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고 계속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강력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해 5년여 만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미중 관계 경색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ertainly is not going to help. Getting China's assistance on North Korea.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나 성명을 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중국은 영내 위상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영내 및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중대되는 것을 자국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때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다시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최근 한국 F-35 전투기와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던 미군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괌에 재배치됐습니다. 미군은 B-1B가 다양한 작전과 연습을 통해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미국령 괌에 다시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사우스 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 소속 제34 원전폭격비행대대에 배속된 B-1B가 이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폭격기의 역량을 보여주고 전투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인 정밀 지구권 타격 옵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1B는 영내에서 다양한 작전과 연습을 통해 동맹 파트너와 계속 통합하고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B-1B가 지난해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공중통합과 다윈기지에서 호주 왕립공군과의 합빛급유훈련 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1B는 지난 1일 미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한국공군의 F-35와 서해에서 올해 첫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와 함께 전술훈련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B-1B는 지난해 10월 괌에 전개돼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국, 일본, 호주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9일 한국, 일본과 각각 양자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에 전진 배치된 미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2시간 만에 북한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공중전략자산이 긴급 출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항공기 2대가 보입니다. 앤더슨 기지 중심부 야외 계류장에 대기 중인 이들 항공기는 일대에 낀 구름 사이로 어두운 색상의 동체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동체의 두꺼운 부분에 위치한 날개, 앞부분이 뾰족한 전체 외형이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일치합니다. 이들 전략폭격기 두 대는 유사시 1km가량 떨어져 있는 활주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연결된 유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앤더슨 기지에서 B-1B 랜서가 포착된 건 지난 11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당시 B-1B 랜서 네 대는 10월부터 한 달 넘게 앤더슨 기지에 머물며 한국, 일본 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이 기종은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 대기 중이었습니다. B-1B 랜서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배치가 정례화되고 그 간격도 짧아지는 양상입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열병식 개최와 이를 전후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B-1B 랜서의 괌 배치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B-1B 랜서의 괌 전개 기간과 수행할 작전 훈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자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회 요직에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을 배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새 의회 하원에서 한반도 외교 사안을 다룰 외교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클 메카르 의원과 앤 와그너 의원입니다. 메카르 의원과 와그너 의원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 북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온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메카르 의원은 지난달 초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는 건 이번 의회에서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카르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불량 정권인 김씨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의 순간을 얻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동맹을 지원하고 힘의 우위에서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지낸 한국계 영킴 의원이 맡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아시아태평양 중아시아 비확산 소위로 불렸지만 인도태평양 소위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인텔 소위원장을 맡게 됐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하며 우리 지도자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VOA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선 미국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 not demonstrate real progress in human rights, how can we trust or verify that they will uphold their commitments?
김 의원은 북한이 인권에 진정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거나 검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과 로 위트먼 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의 직면에 있다며 우리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대로 남기 위해 우리 군대가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역내 방위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준비태세 소위원회와 전략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의원과 더그 램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월츠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인사입니다. 월츠 의원은 지난해 한반도 군태세 점검을 위한 청문회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수성한 상원의 경우 상임위원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반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새 회기에도 각각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을 맡습니다. 한반도 외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계속 맡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공화당은 소위 중국특위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맡고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메카울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폭로하는 코커스를 이끌었고 중국 공산당 특위는 메카울 위원장의 중국 태스크포스 활동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수년간 메카울 위원장과 하원 외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 탈북 여성의 삶을 남한 출신 엘리트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 최근 미국에서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주류 언론이 잇따라 주목할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책의 두 저자와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때부터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등 외국에서 보낸 한국계 영국인 최세린 씨는 2014년 런던에서 난생 처음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최 씨는 당시 두근거리던 심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50대 중반으로 한국에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고 외국에서조차 북한인들에 대해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입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참 그 납치를 당하고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든 이런 거 갈 때에 엄마 손 꼭 잡고 슈퍼마켓 그 카트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하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나죠. 네, 굉장히 무서워했죠. 납치당할까 봐.
국제 앰네스티가 영국에 사는 탈북 여성 박지연 씨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최 씨에겐 또 다른 북한의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많은 겁도 먹었고 불편했고 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되나 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당장 가서 거기 한국 대사관에 가서 신고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됐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하고 사실 저 나하고 그 나이도 비슷하고 영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여자로서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북한에선 출산을 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지 집에선 어떤 음식을 먹고 학교에선 무슨 교복을 입는지 또래 친구들과는 어떤 놀이를 하는지 런던에 살던 최세린 씨는 이런 호기심이 커지면서 맨체스터에 사는 박지연 씨와 서로 오가고 때로는 전화하면서 친구가 돼갔습니다. 북한에서 가난을 피해 탈출해 중국에서 강제 결혼과 북송 재탈출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영국에 정착한 박지연 씨도 최 씨의 자유로운 말투에 호감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인들은 같은 언어를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언어 박해를 받아왔던 북한에서 살았던 제가 자유로운 언어를 쓰는 한국 여성에 의해서 저의 진짜 인간적인 그 감정하고 인간의 언어를 다시 찾아갔다는 것이 이제
북한에선 자신의 생각을 다 표현하면 말반동으로 체포될 수 있어 주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 표현력이 풍부한 최 씨에게 매료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JP모건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며 자유롭게 살던 최 씨와 기본적 자유마저 박탈당하면서 살았던 박 씨의 너무나 다른 인생은 영국에서 교차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그 불편함 또는 선입견 그런 것들을 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다 이겨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책을 좀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주위에서 영화 같은 삶을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의를 자주 받으면서도 말주변이 없어 고사했던 박 씨는 최 씨와 계속 교제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최 씨와 대화하며 지옥같기만 했던 자신의 삶에서도 잠시 행복했던 유년 시절, 할머니에 대한 추억 등 인간적인 생각을 떠올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도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탈북민들이 글을 쓸 때 본인이 그 감정을 호소할 때 그 다 못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항상 정치적인 언어만 썼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감정이 이제 부모 못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한국 분들이 도와주면 저희한테는 이제 언어도 찾아가지만은 또 그 육체적으로 이제 받았던 그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잖아요. 본인 남편이라도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제 여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다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맺혔던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만난 지 5년 뒤인 2019년 드디어 책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목은 가려진 세계를 넘어. 북한 독재자의 횡포나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박지원 씨가 자라온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 이를 최세린 씨의 시각으로 풀어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담담하게 쓴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책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그 이유를 이 책이 갖고 있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디컨스트럭션 같은 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깨끗한 종이 한 장에다가 다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최 씨와 박 씨는 이 책에 희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체제에서 자란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상 모든 독자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엔 만성적인 영양실조 속에서 표현과 이동의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박 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상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최 씨의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최 씨는 강제로 전달하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펼쳐놓고 이에 대한 생각과 결정권은 독자들에게 맡기는 게 이 책이 기존의 북한 관련 책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프랑스어가 모국어처럼 편한 최 씨가 발로 뛰어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됐고 이어 2020년엔 타이완에서 중국어로, 2021년 한국어, 작년엔 영국에서 영어로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엔 뉴욕에서 미국판 발간 행사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회에는 황중국 주유엔 한국 대사,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임원 등 뉴욕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책을 1월에 주목할 만한 10대 서적으로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자란 두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 통일된 미래에 대한 그들의 희망에 대해 글을 쓰도록 영감을 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ABC, CNN 방송 등 주류 매체들도 최근 두 작가를 인터뷰해 방송했고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서점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difference, 그 다른 점들을 overcoming our difference, 그게 힘든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 테마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그 나라들에서 느끼는 게 그 division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비전을 오버컴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그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최세린 씨는 또 이 책은 그저 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박지원 씨가 반전의 삶을 통해 주위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 써가는 삶의 여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동네 영국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선을 베푸는 모습, 아시아 여성상과 인권상을 받고 보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도 도전하는 박 씨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영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박 씨가 더 이상 피해자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이 책의 미국 출판을 맞아 김정은과 핵미사일에 주로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이 북한 주민들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또 김정은이 있고 이렇게 약간 북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이제 세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감정을 가진 그런 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언어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대량학살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터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파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V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오는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주민들이 2월 8일 건국절 75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75와 2와 8이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5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75와 2.8을 형상화한 대형 글자가 뚜렷합니다. 오는 2월 8일 75주년을 맞는 북한의 건군절을 기념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군중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75와 2.8은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을 띠는데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 올려 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숫자 주변에는 빨간색 꽃 혹은 수술을 들고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띠 형태의 줄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선명해 수많은 주민이 동원됐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앞둔 시점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앞서 VOA는 이 일대를 촬영한 4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관중 좌석 부분에 분홍빛의 대형 점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5일, 이 일대에 더 많은 주민이 투입되고 특정 기념일을 시사하는 대형 숫자까지 만들어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건군절 관련 숫자를 조합한 카드 섹션 훈련을 고려할 때 북한이 준비 중인 열병식이 8일 개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열병식 준비 진척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병력 대열 약 40개가 포착됐습니다. 약 7개 대열은 행진 연습을 하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김일성 연단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 나머지 대열은 연단 앞 광장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앞서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행 연습과 관련해 증가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행사일이 임박한 만큼 더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두만강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용병 그룹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발 무기가 선적된 곳으로 백악관이 지목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열차 3대가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도로 친선 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이곳에선 지난해 10월부터 80m 길이의 열차 한 대가 정기적으로 포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약 170m, 즉 12량 길이의 열차 두 대와 6량 길이의 열차 한 대 등 평소보다 많은 열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80m 길이의 열차 한 대만 서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170m짜리 열차 두 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엔 80m 길이의 열차가 다시 나타났다가 5일 사라졌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이들 열차의 정확한 행선지와 적재 화물 종류 등을 파악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움직임이 뜸했던 이곳에서 열차 왕래 모습이 거듭 포착되는 건 북한과 러시아 간 열차 운행이 활발해지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직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러시아 향발 열차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열차 운행을 재개하면서 움직임이 뜸하던 이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열차 통행이 빈번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야적장 인근 선로에서도 정차된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하류 북로 접경 지역에 가로 200m, 세로 100m의 콘크리트 부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길이 50m의 대형 건물 3채와 5m짜리 소형 건물 13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야덕장 바로 옆 선로에서 지난 2일 한량짜리 열차 두 대가 앞뒤로 정차한 모습이 발견됐고 다음 날인 3일엔 이들 열차 두 대 사이 공간에 또 다른 열차 한량이 채우며 3량짜리 열차 한 대로 연결돼 나타났습니다. 또 2일엔 이들 열차 뒤쪽으로 약 75m 길이의 열차가 포착됐는데 3일 이후엔 더 이상 식별되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열차가 활발하게 이 지점을 오갔다는 뜻입니다. 점차 빈번해지는 현장의 열차 운행이 주목되는 건 과거 북로 무기 거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담은 흑백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을 실은 열차 모습이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곳의 열차 정차만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수송 열차의 정차 지점으로 지목한 장소에서 열차가 계속 포착되는 건 가볍게 볼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를 거래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실시간 전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4도 예상됩니다. 양덕은 아침 영하 8도, 낮 3도, 구성 아침 영하 5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 0도, 강계 아침 영하 15도, 낮 0도, 희천 아침 영하 10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5도, 사리원 아침 영하 5도, 낮 5도, 신계 아침 영하 6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장전 아침 영하 1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7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장지는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3도, 김책 아침 영하 4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량 수출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섯 번째 큰 밀 수출국이었으며 해바라기 기름의 경우 두 번째 큰 수출국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과 운송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지뢰로 농작물과 밭을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우크라이나 밀을 실은 수송선이 흑해 항구를 떠나는 것을 막고 곡물 저장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농작물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 원조 단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는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지역의 식량 사정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 국제개발처가 지난해 7월 농업회복계획, 즉 아그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농업회복계획, 즉 아그리 프로그램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서 식량을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우크라이나 농부들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세계 식량 사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아그리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과 농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1월 말 미 국제개발처와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엘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고품질의 채소 씨앗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바이엘은 옥수수 종자 4만 포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바이엘은 또 미 국무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사업에도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아그리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종자와 비료, 장비 등 중요한 물품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농부들의 자금 조달과 농산물의 건조, 저장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가 7일 최소 100대의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몇 달 안에 최소 100대의 레오파드 1 탱크와 장비, 예비 부품과 탄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시아 올른그랭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레오파드 1 탱크가 구형 모델이지만 전투에 사용하기에 여전히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오파드1이 검증된 탱크임을 강조하며 전투 준비 탱크 상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수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승인한 레오파드1 탱크는 현재까지 178대입니다. 독일 측은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탱크의 숫자가 수리 작업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3개국은 정확한 탱크 수와 비용 부담 등 구체 사항을 탱크를 보유한 기업들과 협력해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레오파드 1 합의가 다른 파트너국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리스 피스토리오스 독일 국방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뒤 나왔습니다. 독일은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드2 탱크 공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사건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중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미중 관계가 약화되느냐 아니면 강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현실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해양경비대는 이날 중국의 정찰풍선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근해에 임시보안 구역을 설치하고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의 반환을 미국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풍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일 러시아 세관 기록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8만 4천 개가 넘는 세관 기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위 기업은 항법 장비와 전파 방해 장비, 전투기 부품 등을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방위 기업에 수출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상업과 군사용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또 러시아의 컴퓨터 칩과 부품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4월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칩의 규모는 2배로 뛰었습니다. 신문은 또 러시아가 중국 외에도 미국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전히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대상인 품목들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를 통해 흘러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신문 보도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를 보장하고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잠재력은 계속해서 향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절도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작년에 훔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연계 해커들이 최소 6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보안 회사는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김숙희와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알의 이름으로 수행했다고 명시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6일 터키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지진 피해와 관련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블링컨 장관과 맷블로트 카브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미국과 파트너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초기 대응 지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지진 피해를 입은 터키와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